들어서 복구했습니다. 조금 조절해 볼래요? 돌 울리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엄마하고 여동생을 만나러 온 루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루카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머니 여동생 집에 도착을 했지만은 불법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습니다. 가끔 후회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많은 남미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왜 우리나라 땅을 두고 왔는지 후회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기쁨 때문에 살아갔는데, 그 어머니의 언니였던 이모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아서 멕시코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가기 전날 그 루카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멕시코로 가지만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나는 미국 체질이니까 미국에서 살 거라고 그러면서 떠나갔지만은 이 어머니, 루카의 어머니는 한숨만 퍽퍽 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LA라는 거주지인데 LA에 사는 것이 남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남미 땅의 고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눈물의 나무, 눈물나무라는 책을 쓴 캐롤린 필립스라는 그 작가죠.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그분이 쓴 책인데, 이 눈물의 나무,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루카라는 청년입니다. 가끔씩 자기 또래인 조카가 와가지고 루카한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난 멕시칸 아니야, 난 아메리칸이야,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모습이 멕시칸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때로는 거들먹거리고 때로는 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뭐 영어하는 걸로 그 루카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이었던 외삼촌은 가끔씩 와서 영주권을 흔들면서 나 미국에 영주권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을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루카에게는 배낭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면서부터 어쩌다가 차에서 내리며 집 안에 들어올 때까지도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식사 중에서도 한 번도 배낭을 내려놓지도 않았고, 이 배낭은 잠을 잘 때에도 끌어안고 자고 있는 그 배낭이 있었습니다. 이 루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이 배낭과 함께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 캐롤린 필립스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눈물나무는 이민자를 상징합니다.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 그들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뭐 때때로 불법 이민자들, 불법 거주자들 미국 땅에 많이 살고 두려움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청교도들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눈물, 오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그 눈물,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는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이 그에게 멈출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흔히 요셉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굉장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흔히 우리 이야기로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울보였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슴에서 흘러나왔던 눈물이 눈에서 흘러나왔고 눈에서 흘러나왔던 그 눈물은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의 눈물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세 가지의 그가 흘렸던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읽어봐요. 첫 번째 그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등장하는 이게 오늘 처음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순간에 형들이 기억하는 요셉의 모습은 애걸 흔히 말하는 애걸 복걸난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13년 전 아니 지금 7년이 다시 아니 8년이 지난 다음 21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 앞에서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요셉이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를 외면했지 않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은 듣습니다. 통역 없이도 들을 수 있었으니까. 24절 봐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울고 있는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에 순조, 영조 시대에 유배를 갔었던 신노승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유배지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가 쓴 남천일곡, 남천별곡이라는 일기장 속에 나오는 질문 있습니다. 눈물이란 우리 심장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물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야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근데 어떻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눈물이란 눈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애간장이 넘는 그런 유배 생활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그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눈물이란 가슴에서 솟아나는가 아니면 눈에서 나오는가. 하리타 히데오라는 일본 교수의 책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이란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은 소금기가 있는 땀 종류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호르몬의 분비이며 이 호르몬 속에 우리가 이 눈물을 분비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배출되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눈물이 배출됨으로써 심장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고혈압을 예방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눈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눈물 하여튼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여튼 이 요셉은 가슴에서 올라온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서 형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잠시 숨었다가 울고 다시 나왔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살았을까? 아니잖아요. 눈물로 시작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종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재수로 살아가야 하는지 캄캄한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끝까지 그의 인생을 발목 잡고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울면서 인생을 마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눈물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착하다라는 것이고 나는 선하다는 것이고 나는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침 저녁 끝까지 눈물이 마를 날도 없이 울고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죠.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온 생각을 온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을 혼자 묵상을 다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못된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약에 요셉이 팔려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평생 눈물만 흘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었다면 그 요셉은 노예로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울다가 자기 연민에서 일어서기 시작하고 벌떡 일어서면서 그는 새롭게 걸어갑니다. 지난주도 저지난주도 똑같은 대답을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자기 남편이 병원에 두 번, 세 번 수술하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집사님 어때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남편 돌아가시면 사실은 큰일 아닙니까? 아니요,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요. 남편이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고백이었어요. 남편이 죽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수술을 했지만은 그 암덩어리 그 혹이 암인지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고. 왜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병실에 침방을 갔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죄송한데 양해도 안 구하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 자퇴를 했대요. 왜냐하면 아마 저 생각에는 그 학교 안에 모든 생활들이 일률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는 갑갑했었던가 보죠.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일정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그게 자기 생활 속에는 내가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퇴를 하고 싶었던가 봐요. 또는 공부 시간마다 앉아있는 게 갑갑할 뿐만 아니라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아 이거 뭐 어쩌면 다 아는 거고 잘못 말하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아까워지고 조급해지고 이건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뻔한 시간, 뻔한 걸 배우고 있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굳이 내가 이 친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될까? 아니 내 인생이 몇몇 사람들 이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기껏 이 세상 사람들 몇몇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자퇴를 했어요. 부모님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데 자퇴하고 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던가 봅니다. 자기 친구들은 학교 갑니다. 꾸준히 학교를 가요. 근데 나는 뭐지?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은 점점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이든 선배들이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만만하게 아니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내 인생의 시작이었지만은 점점 절망에 사로잡혔다고. 그런 좌절감에 혹은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음에 여름에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찾아온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었던가 봐요. 그랬습니다. 그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래도 중학교 때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는데 국민학교는 잠깐 다녔지만 다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절망하느냐고 그 순간이 깨달아지면서 온 세상이 밝게 온 세상이 환하게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그 순간에 이야기했어요. 아 요셉이라고. 한 주간 계속 요셉을 묵상하고 있었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요셉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살려달라고 애걸 복골했었던 자기 자신, 그러나 평생 노예로 살면서 애걸 복골만 하고 내 처량한 신세 타령만 하고 살았다면은 그는 일생 노예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주인도 보디발도 그를 보았다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자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이, 아니 그의 생활이 점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야기 드렸죠. 주인은 알아요.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봐요. 모르면 주인 자격 없어요. 주인은 알아요. 길을 막고 있어도 다 무슨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걸 모른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정도쯤이 알고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자기 집에 수많은 하인들 중에 괜히 요셉을 총무자리까지 승진을 시켰겠습니까? 아침이면 울고 점심이면 울고 저녁이면 통곡하고 울고 밤에도 울고 그렇게만 살아갔다면 어느 순간 울다가 정신을 차렸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인도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우느냐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의 눈물은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탄식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어떤 외로움인지 어떤 고통스러움인지 어떤 아저씨 숟가락 뜨면서 그게 국인지 눈물인지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또는 병원에서 그 아이한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아이 잠드는 상황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는 어떤 어머니의 울음소리들, 가슴 속에서 흘러나온 올라오는 그래서 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죠. 눈물이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냥 두면은 독이 됩니다. 눈물이란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청소의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며고 살아가면은 악취가 풍기는 법입니다. 눈물이란 가끔씩 우리의 눈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창문을 열어젖혀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축복, 신비한 묘약이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이 눈물이 마치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는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진주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에게 그의 눈물은 진주 같은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이야기는 눈물이 메말랐다는 이야기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눈물이 가슴 속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춤을 춰도 추지 못하고 울어도 곡을 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나 그 애통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세상 나무라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우는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땀 한 방울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남의 땀방울과 남의 눈물로 세워진 그것을 강탈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땀방울로 그 위에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눈물은, 이 요셉이 흘렸던 눈의 눈물은, 가슴에서 올라왔던 눈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4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3장.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이 자작극을 몇 가지 벌렸습니다. 20년 만에 또는 21년, 22년 만에 만난 형들이 과연 변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그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놈으로 몰아갔습니다. 간첩으로 몰아갔을 때는 시몬이라는 형 하나를 잡아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너희들이 말했던 동생이 베냐민이 있어?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두 번째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들을 도둑으로 만들어서 베냐민을 또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자작극을 벌인 이유는 요셉이 그 형들이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그들이 정말 달라졌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피눈물을 흘렸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시험 삼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순간입니다. 베냐민을 만나면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형들을 만나, 형들을 초청해가지고 식당, 그 식탁을 앞에 놓고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차례대로 앉히게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5장도 읽어봐요. 1절,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 또는 에겜하 바카, 그러면 눈물의 골짜기,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바카라는 말은, 눈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펑펑 울다 또는 엉엉 울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지금 공개를 합니다. 형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는 숨어서 울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통곡하듯이 펑펑 소리내어서, 엉엉 소리내어서 방성대곡하면서 그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리도록 울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는가요? 지금까지 참아왔었던 자기의 세월, 고통받았던 것이, 지나가는 것이 주노마등처럼 그 인생이 뭐 괴로워서 울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20년, 22년 전에 나를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아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도록 고생했었던 요셉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요셉입니다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말하는, 아니 베냐민 앞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 우리 아버지 야곱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의 눈물은, 방성대곡하는 그의 눈물, 바카라고 하는 그 눈물, 한편으로는 향기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그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있죠.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내어놓고 우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웃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법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은,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거짓 웃음을 웃는 것이라고, 가면이고 홍보용일 뿐이라고, 말하죠. 진실하게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말 그 얼굴에 눈물이 흘렸던 그 사람. 그러나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감옥에서도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도 아무도 그의 눈물을 더 이상 본 적이 없잖아요. 열심으로 일하기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아틀란타에서 지금 얼마 한 3년 전에 은퇴하셨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용서라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조그만한 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구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용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크기란 고난을 당하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커다란 고난이 있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깊이란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달라집니다. 나를 욕하고 다니고 나를 비난하고 괜히 나를 원수처럼 대접하는 그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느냐, 그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게 됩니다. 요셉, 그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 만난 순간입니다. 요셉, 그는 그를 괴롭혔던 형들을 정말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오히려 그가 통곡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가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보다가 용서를 할 입장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눈물은 용서하는 눈물입니다.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들 보다가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끌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의 눈물은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 눈물이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그리고 때로는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흘러 그 눈물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고. Not sold me. 다시 이야기해요. 상품으로 아니라고. 노예도 아니라고. But sent me. 하나님이 God sent me.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의 눈물은 그것을 깨닫으며, 그의 눈물은 그 사실 앞에 감격해하며,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요셉의 눈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랬죠. 시편 56편의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자,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셔서 옆에 그것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흘렸는 눈물인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시편 56편에 사도, 아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의 나라의 눈물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다윗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무시할는지 모르지만, 없인 여길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난픈 시름 소리까지, 아니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올라갔던 그 눈물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죠.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까지 올라갔지만은 다시 그 눈물은 내려옵니다. 50편 1절, 아니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 그는 울보였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들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러나 그의 눈물은 의미 없이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가슴 속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달았던 감사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따져볼까요? 요셉이라고 잘못한 거 없어요?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형들이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편애해야 합니까? 가끔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고자질처럼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것도 요셉이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꿈이었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은 그거 가슴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들한테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이 뭐 태양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추수한 폈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고. 아니 왜 미워하지 않겠어요? 왜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형들이, 아버지까지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요셉을 생각하면은 자기도 잘못한 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자리에 내려갔으면서 그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회개의 눈물로 시작했었던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의 눈물은 다시 내려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17년 만에 돌아가셔서 이민 놓아가지고, 17년 만에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달려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었고 우리를 그냥 관용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형들은 모조리 다 함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던 이 요셉은 그 죽자 말자 형들이 찾아와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죠. 이민자 살면서 자주자주 느낍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소식 오실 때가 있잖아요. 뭐 다 뻔히 알아요. 갑자기 전화 오면 위독하다고, 아니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가서 임종도 못 지킬 때가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에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고 임종을 지켰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형제들이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요셉은 다시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뭐를 몰라요.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은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건 내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 루카라는 이 청년이 배낭을 메고 돌아다녔던, 언제나 배낭 속에 사람들은 그 배낭에 도대체 뭐가 있지? 돈 덩어리가 있단 말인가? 뭐가 있지? 했는데 나중에 이 루카가 배낭을 열어 젖히죠. 아버지의 유골함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사는 캘리포니아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사막에서,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뜨거운 그 뭐죠, 큰 자동차 그 차에 타고 있다가 몇 사람들이 숨 막혀서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쫓아온 이 루카라는 소문에 듣고 안치되어 있던 그 시신을 찾아서 그 아들 루카는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한 그 덩어리를 그 통을 박스를 언제나 배낭에 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 루카에게 컨티누아 컨티누아. 이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렉시오 티비나라는 종교적인 영어 속에서 컨티누아는 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어야 돼. 성경을 읽었다면 끝까지 읽어야 돼. 기도했다면 끝까지 해야 돼. 뭔가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해야 돼 라는 의미가 있는 컨티누아, 컨티누아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시작했으면. 그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 그 아버지, 이미 떠나가신 아버지이지만은 아버지가 평소에 했었던 콘티누아에 대한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아니 배낭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품으면서, 아니 잠을 자면서도 잊지 않았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내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다시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 그의 눈물은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 그의 눈물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에 흘려야 될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셨던 손이 되셨습니다. 정호승이라는 분의 시 가운데 나와요.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닦아주는 그 손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사람의 손은 우리 이웃의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울음을, 눈물을 씻어주는 그 손이 됩니다.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생명수 강가에 가서 제일 먼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닦아주라고. 닦아주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닦아주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용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용서할 것일 것입니다.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자식까지도 용서할 것이고 당신들의 자식까지도 이 땅에서 편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물이고 이 세상에 망해야 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누군가가 그랬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친정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서 울음이 터져나왔다라고,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요셉의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었고 요셉 흘렸던 눈물은 가장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눈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눈물로, 은혜의 눈물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불행하게, 너무 불쌍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기쁨과 그리고 기름으로 바르셔서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려야 될 눈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감격의 눈물로, 은혜의 눈물로, 용서의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